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나가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다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뻔뻔하다, 좀 당돌하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때로는 막 돈키호테처럼 막 전진할 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으니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은 어디입니까? 예배죠. 교회가 기냐 아니냐라고 뭐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담대히 나오라고 히브리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잘 모를 때는 그냥 나왔어요. 모르니까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달았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죄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경험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멀리해요. 두려워서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정확하게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실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은 그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거부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는 반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붙잡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오늘 말씀도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시니까, 큰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도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향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사도예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대제사장이 되는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뽑았는데 레위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그 직분을 맡는데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운 겁니다.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의 제사, 피의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쁨의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해서 살게 해주시고 사람을 대표해서 그 죄를 용서를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재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특별히 그 많은 그 제사장 중에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곳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피해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일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각 가정들이 개인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의복안의 앞에 판결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둠민을 넣어뒀는데 이 우림과 둠민은 단순히 뭐 오늘 이야기하면은 주사위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판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왜 제사장, 대제사장이 중요합니까? 우리 주석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관계에 있어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중재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중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합니다. 중보기도는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보기도인데 이 중재한다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중재의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기도 하고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께 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분명한, 확실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 속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살아내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도의 역할이고 대제사장의 역할이니까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 믿는 도리,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하신 말씀, 행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를 붙잡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어도 이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까? 지난주, 한 두 주 전쯤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 대표자들이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는 것인데 우크라이나는 패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유럽도 패스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여러분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아주 귀한 희소한 광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것의 50%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50%를 요구했는데 확실한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담보하면서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좋아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물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많은 물자를 대주었어요.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유럽을 대표해서, 미국을 대표해서 러시아하고 싸운 거예요. 그 싸움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시작이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냐 가입하지 않냐는 거였어요. 러시아가 그걸 반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것을 지지했던 거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싸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유럽도,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아주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그런 가스들을 받지 못하니까 가스값이 그냥 몇 배로 폭등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다들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어떤 사업적인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중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잘 이해해 줄 것처럼 보이는데 잘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전달해 주지 못하는, 혹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6절 전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만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구나.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 골수 혼과 영과 이 관절과 이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를 벼랑 끝으로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은혜인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밝히고 싶지 않은 그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알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무엇을 이해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한대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인간으로서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력적이고 힘이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가 없으시지만 동시에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시험을 위해서, 우리의 유혹을 위해서,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은혜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그 부인할 것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4장을 이렇게 읽는데 13장 이후에 14장, 15장을 보면 13장도 그렇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배반할 것,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막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없어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떡을 먹는 자, 떡을 적시는 자. 너무나 분명하게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떠나는지 아세요?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의 약속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까운 것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대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놀라운 일들을 죄인인 용서받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는 것은 결국 무엇하러 나오는 겁니까? 예배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지형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좀 넓어지면 우리 부모, 자녀, 형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내가 관계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러한 직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도 증인으로서 그러한 복음의 증인 중보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중보의 삶을,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